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몰락으로 치닫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몰락으로 치닫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12지파 중 10지파는 이미 망했고, 그나마 남은 2개 지파, 이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왜 결국 이런 결과로 치닫고 말았는지, 우리는 이 원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 몰락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예, 바벨론 왕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줘 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죽게 될 거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혼란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또 거기에 또 기득권으로 얽혀져 있는 방백과 이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다 얽혀 있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불순종으로 고집함으로 다 꽈버린 역사를 끝까지 해결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파멸, 파괴를 통해, 이 기경을 통해 다시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결국은 바르게 설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역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게 없어졌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상상에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존재하는 시작도 그랬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 이집트 400년 종살이 완전히 죽음에서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70년에 그이 포로로 잡혀갔다 온다라는 것,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수 있지 않을까 싶. 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가면서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의 눈을 갖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나라 왕들과 백성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이 살면서 자신들을 지키고 번영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언약의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세상을 볼때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흥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 통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저들이 놀랍게 이겨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길을 걸었겠죠. 근데 저들이 지금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건뭐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니 이거 해결해내라, 이런 식으로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회개와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만든 그 결과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 자기들이 원하고 바란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의 태도가 마음의 뿌리처럼 자리 잡으면 결국 하나님은 다 이용의 대상인 거예요. 마술 램프 속에 지니가 되고 금송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언약의 나라 남유다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꿈을 꾸고 약속했던 그 시내산 약속 이후에 860년 정도 만에 결국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39장의 얘기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항상 그렇듯이 유다 땅,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장에서 49장까지 그 9개, 주변 9국의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호야김 왕 때도 이미 여호야김 왕때 선포된 내용이었고, 50장에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 예언인데, 이건 시드기야 시대에 선포된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것 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성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아수르를 대신하는 또 다른 회초리로 분을 받았는데, 또 분에 넘치는 짓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나라가 실제로 역사로 보면 신바벨로니아가 한 100년 정도 역사 만에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그 파멸의 원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50장 11절을 보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론아,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한 줄 알고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패망과 멸망의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회초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이 아수르 제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보다 더 과한 짓들을 서슴치 않고 했더라는 거죠. 벌 주고 와라 그러면 손발을 잘라버리고 목을 자르고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계심을 보여주러 갔던 존재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관인 것처럼 아주 인간들에게 그 이 백성들에게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장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거다. 13절.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거다. 31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네가 벌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모든 패망의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그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장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18장 12절 잠언.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이 나아져 갈수록 더더욱 겸손해지고 고개 숙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2장은요. 다시 한번 그 예레미야 39장에서 보여줬던 예루살렘 함락의 이야기가 되풀이되면서 결론을 이제 짓게 됩니다. 총 결산을 보면 52장 28절, 29절, 30절을 보면 거기서 이제 몇 명이 언제 잡혀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2장 30절 끝에 보니까 그 총수가 4,6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인원들에 대한 개수는 빠져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여러분 이 처음 그 요셉 시대에 그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간지 알죠?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이집트를 살면서 40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으로 불어났었죠. 그리고 그 200만 명이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다시 얼마를 살고 860년을 살았던 셈인데 그렇게 보면 엄청난 인구들의 증가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게 불과 4,600명뿐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어찌됐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된 나라가 완전히 파멸되고 파멸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맨날 뭐 좋은 신 하나님만 찾고 있지만 그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약속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결국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내일이 올 것인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상상하지 못하고 맨날 달콤한 소리, 긍정의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에는 끝까지 인간들이 배부르고 교만하고 이단 사이비가 설치되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그리고 참성도는 이 땅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이게 계속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거냐. 겉으로는 화려하고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미래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거란 얘기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뭐라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돼버렸죠. 이거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미 그게 보여진 이야기고 역사의 곳곳에 결국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는 이 끝까지 우린 다 봤고 그러고도 계속 은혜로 이어졌던 이 민족의 역사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북한국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렇고 오늘날도 어떤 나라든 간에 결국에는 무너져가는 타이타닉 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긍정의 소리, 칭찬의 소리를 듣는 건 좋죠. 근데 그런 소리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명한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남유다 이 백성들처럼 그런 부르심에 대로 살아갈 생각 전혀 없이 자꾸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확실하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그 사명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그 길의 끝은 패망과 몰락이에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포로로 잡혀간 수가 4,600명인데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긴, 그 아들, 그 왕이 있었죠. 3개월 통치하다가 잡혀갔던 그 왕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어도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아서 살아나요. 52장 3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배, 37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를 이제 특사로 베풀어서 옥에서 해방시키죠. 그러니까 37년 동안 옥중에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이제 그를 풀어주고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면서 한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될 때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전쟁의 비참함으로부터 그 생명을 구한 왕이 돼서 비록 나라는 망해도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조상들이 죽을 곳에 같이 묻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시드기야에게 약속한 거였는데 시드기야는 불순종으로 죽었고 여기 잡혀왔던 여호야긴이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패망에 대한 52장을 살피고 나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아직 살피지 않은 이야기를 보면 어디냐면 40장부터 44장의 내용이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까지 살폈는데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1장 2에서 3절까지는 그래서 그다랴라고 하는 그 총독 이름이요. 그다랴 총독 시대를 말하는데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처럼 얘기가 돼요. 여기서 이제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오늘날로 엘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포로들은 여기에 집결되고 수용됐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던 거로 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제 사슬에 묶여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39장을 살폈을 때 알았던 것처럼 바벨론 왕은 이를 풀어주라고 했었잖아요. 풀어줬을 건데 그럼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뭐 왕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왕이 끝까지 그걸 지켜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풀어주라고 했던 왕의 명령을 아는 사람이 명령했을 것이고 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명령을 했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 속에 또 흐지부지 돼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계속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을 풀어줘? 맨 끝에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이제 풀려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이 전쟁통에 뭐 너는 무슨 뭐 왕의 무슨 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 결국은 또 잡혔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병사들에 의해 잡혀서 라마로 끌려가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느부사라다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다시 이제 석방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파괴 이후 한 달 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을 아주 철저히 파괴하죠. 또 포로들을 끌어가는 대열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왜 망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어디냐면 40장 2절 근위 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냥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저들이 믿는 신에게 달렸다고 믿는 미신을 믿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그냥 자랑처럼 한 건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원인들, 그 진짜 이유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바벨론이 남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한 그 그다랴 총독이 있던 미스바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지냅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간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지역은 여전히 민심이 수습되지 않았겠죠. 여기 자기 지역에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숨어서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바벨론이 떠난 그 남유다 지역은 마치 요즘 중동 지역의 시리아 같이 힘 있는 세력들이 와서 그냥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뭐 IS니 이란이니 뭐 이래가지고 전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 그다랴라는 사람이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유다 지역은 바벨론에 대항한 게 되기, 반란을 일으킨 게 되니까 완전히 끝장날 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41장까지 내용이고, 42장에는 그래서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런 몰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다. 그리고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흘 뒤에 와라. 예레미야가 열흘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2장 7절, 열흘이 지난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기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듣고 싶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 혼란의 와중에도 결국 자신들의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런 짓을 했더라도, 총독을 죽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들은 또 그 말을 안 믿고 반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이 백성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42장 19절,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듣겠다 하고 순종하겠다 하고 들려주니까 또 불순종의 길을 걷더라는 거죠. 그래서 42장 21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이집트겠죠,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국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43장 4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유다 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결국은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더라는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충성하고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했던 예레미야가 이들 난폭한 반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숨진 게 바로 여기 이집트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행복을 보기 원했고, 같은 민족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도리어 그들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그곳에서 동족들에게 죽게 되지만 끝까지 그 죽음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죠. 44장 9절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윤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고 불순종으로 망하고 없어져서 난민 신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서 전하는 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의 살아가는 마지막 꼬라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 망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책이 예레미야서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33장 3절 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만 알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안 되죠. 예레미야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백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멸망해가는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돌아오고 외치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칭찬받았냐? 아니에요. 집단 폭행당하고 감옥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바른 진리를 전함에 있어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폭행당하고 위협당하고 주먹이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어땠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얘기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인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소명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부탁과 명령이 지금 강단을 통해 들려오고 내 머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순종의 길, 부르심의 길로 속히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살핀 신의 산 언약 백성들의 마지막 역사가 어떠했는지 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는지 그런 몰락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저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죽이고 끝장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이 고집하는 길의 끝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이 백성들이 스스로 고집을 피며 결국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걸은 그 결과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하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실 남유다 멸망 시기에 신앙의 분위기와 다를 바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르게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서 빛된 백성으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참된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죄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그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외면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 위기와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외면하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는 그런 자기 위로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참 빛된 주의 자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갈 때 몰락이 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